자, 오늘은 사도행전 16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신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책들을 분류할 때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에 관한 역사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 그리고 Council of Jerusalem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큰 교단이나 이런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회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최초의 공의회로 알려진 사건인데,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이 딱 중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예루살렘 대공회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한 기독교로 이동하고 중심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은 사라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대 중앙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방인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이 주축이 돼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데 길을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는 AD 49년경에 열린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때 회의의 안건의 쟁점은 이방인을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이방인을 받았을 때 율법과 연관해서 어떤 기준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가장 큰 기준이 할례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발단은 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의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믿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가르침이 퍼지면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교회들을 뽑아, 성도들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혼돈되는 가르침을 퍼뜨리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4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보면 이러한 혼돈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 거짓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에 의하면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내용을 살짝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살짝 왜곡해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룹의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들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이 많은 거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이방인도 우리들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에 동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은, 그런데 니네들이 구원을 이루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위에 살짝 무엇인가 조건을 첨부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그 당시에는 뭐였냐? 할례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무언가 첨부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MSG 같은 이 첨부물은 그 형태를 달리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혼돈에 빠지게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면서 오늘날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이단 사상입니다. 어느 교단에서도 구원을 받은 자의, 그러니까 지금도 할례가 없어졌지만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으로 나타나는데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네가 구원받고 거듭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행해야 되고 덕행을 많이 쌓아야 되고 좋은 일을 해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점점 MSG 같은 것이 자꾸 첨부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는 주의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이단 사상,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 예배를 드려야지만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나오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결과, 부산물, 결과물이지 그것이 예배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15장 24절에 들은 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누가 나가서 가르쳤는데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나가서 이런 말로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퍼뜨린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아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그 성숙되지 못한 아직 어린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새로운 말을 들으면 요동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마치 새로운 놀라운 지식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분란이 생기고 분열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과 크게 대립한 이유가 뭐냐? 만약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거짓 선교자들이 선생들이 얘기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기독교 진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떤 기독교 진리를 포기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냐, 주의를 잘 지키느냐, 헌금을 많이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십자가에다가 플러스 뭔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허무하게 만드는 거, 아무런 가치가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진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할례를 받고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들고 영접을 한들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습니까? 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린 죽을 때까지 불안에 떨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공회가 교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채택할 때까지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참으로 어려운 이슈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지금도 여러분 복음과 율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것도 틀린 얘기예요. 아마도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이런 사상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완전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새삼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의 올바른 깨달음의 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이루려면 율법의 요구를 100% 완수해야 되는, 그렇죠? 이게 퍼펙트하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선하신 기준에 도달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정죄가 무엇이냐?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는 이 기준을 만족시킬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분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것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10개 중에 9개는 다 지키고 1개보다 못 지켰으면 우리가 지켰다라고 얘기합니까?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이해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역량 밖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 회의로 이 안건을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한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견한 사절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환영을 받고 아마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보고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보고를 받던 사람 중에 바리새파에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바리새파라고 그래요. 그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을 듣고 하는 얘기가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해지는 건데 지금 거기다가 플러스 뭘 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고 지금 플러스 MSG를 지금 첨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날의 예를 들어본다면 한국에 고신파라는 기독교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단이 있지만 이들은 주일에는 절대 예배 외에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예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주일에는 절대 예배 외에 다른 일을 해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후에 여러분처럼 H마트 가거나 코스코 가면은 이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뭐 놀러 가거나 예배 끝나고 나서 맨하탄 관광 가거나 여행 왔는데 관광 가거나 이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바울과 바나바가 잘못됐다는 거야. 니네들이 했는데 헛일했다. 그렇게 복음 전해야 걔들 구원 못 받아. 할례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유대교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그들은 어느 정도로 취급하는가 하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온 배경의 노예가 되고 익숙한 옛 방식대로 생각할 뿐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만 그러냐?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비롯된 선입견이나 편견에 얽매어 진리를 왜곡하거나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진리를 가르치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결정을 내려도 이들은 그 결정을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안 따라요. 내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하는 것이 결국은 이단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오늘날에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중에 하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런 주어진 아젠데 찬반의 의견을 나누면서 막 토론을 하다가 이 변론을 한 방에 정리하는 대표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굴 것 같아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 가정에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맨 처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넌 내가 깨끗하다 그러는 것을 왜 네가 더럽다 그러느냐? 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얘기를 유대인 형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8장부터 11절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그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깨끗이 한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깨끗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들어. 그런데 니네들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우리의 조상과 이스라엘에 찢어내렸던 그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들을 니네들은 지키지 못하면서 왜 저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멍에를 목에 매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의 올바른 반응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고 뭐냐?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중에 이방인들에게 예고 없이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자기 백성으로 받으신 이를 보증하는 중요한 것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들에게 먼저 할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두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 저는 아직 그렇게 조금 선한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아직 할 일도 많고 조금 더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하게 하고 무슨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생활에 기반이 안 잡혀지 않은 게 좀 돈을 좀 벌고 나고 안정이 되고 나면 좀 예수를 교회에 나갈게요 라고 얘기한.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벌면 안정이 되고 교회에 나갈 수 있습니까? 평생 해보십시오.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나의 위치와 나의 상관없이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던 거 이때라 나오라는 거야. 나와서 받으면 된다는 거야.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나와서 믿어라 그러면 그냥 예 하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조상도 지키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아무리 모세 율법을 잘 알고 유대인이 모세 율법을 잘 알고 준수하는 유대인이라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주 예수의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동일하다고 말하면서 그의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두 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앉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행한 말씀이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옹호한다는 사실은 매우 인상적이고 베드로의 신학에 반영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이 멍멍해지는 거야. 이때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멍멍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말도 하고 있지 못하자 바나바와 바울이 실제 일어났들을 말하면서 베드로의 말에 확인사살하는 것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대부분인 예루살렘 교회 리더인 예수의 동생 사도 야고보가 나와서 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5장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으니 시므온이 누구냐?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뭐냐? 첫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첫째 뭐 해야 되느냐? 우상에게 바쳐서 더러워진 것을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바쳐진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고자 내린 지침은 영구적으로 준수해야, 이렇게만 이거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영구적인 기준보다는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맞아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끔찍히 싫어요. 우상에게 섬긴 고기를 먹는 것, 음행한 짓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목매에서 다른 그 동물의 생피를 먹는 것,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니 예수를 안 믿어도 이거 하는 거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구원의 조건보다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일을 내리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방인과 율법에 대한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공식 입장이 확정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교회에 알려서 정책에 반영하는 일만 남았는데 사도행전 1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레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유다와 실라를 편지, 즉 공문서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면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도 설명하고 그들에게 이거를 길을 길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들과 장로들은 회의를 통해 내린 결정은 사람들하고만 의논한 것이 아니고 성령도 모든 절차와 과정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뜻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그들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요긴한 것은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의 죽인 것들을 피를 멀리하라는 것 외에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방인들에게 성도들을 신앙을 짓누르는 짐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피하면 할례나 율법과 연관해 지켜야 할 것은 더 이상 없다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1절에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 사도들과 장로들의 편지가 안디옥에 큰 위로가 된 이유는 온 교회가 지난 수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제자를 삼으면서 할례와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교로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기 때문에 참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이슈는 가져옵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을 끊임없는 거짓 가르침을 갖고 오는 것이 기독교 역사상에 나오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약탈 행위입니다. 또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한 번 받은 상처는 여러분 잘 치료되지 않고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배우고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사역자만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세상 것을 다 누가 놔준다 그러면 그것을 넘어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예루살렘 공회의 역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 공회와 그 결정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인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교에서 오신 메시아를 따르던 기독교로 발전하는 과정에 인종이나 나라의 구별 없는 기독교의 기초를 확립하는 면에서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되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두 번째 선교여행이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 것을 방문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가의 2차 선교여행을 두고 바울이 바나바하고 같이 선교여행을 가자 그래서 그랬더니 바나바가 뭡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1차 여행 때 중간에 돌아왔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 누구냐? 신라와 함께 2차와 3차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 그 다음부터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기속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